우리가 오늘 잠언 세 번째 강해를 이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잠언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오늘은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제 지혜를 얻으라는 것인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고 어떠한 가치를 주는가, 또 그 지혜를 어떠한 식으로 찾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는 지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언에 나오는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를 잘 활용을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예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혜와 함께 같이 이제 쌍을 지어서 이제 나오는 그 말이 명철입니다. 명철은 분별하는 거다. 옳고 그른 것, 좋지 않은 것과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게 이제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해야 되냐? 보물을 구하는 것처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금광이 어디서 발견됐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 그거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막 가서 이렇게 조금만 파기만 하면 막 금이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나온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누구나 다 아마 삽을 가지고, 그리고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캐러 이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잠언 기자는 이 금을 캐듯 다이아몬드를 캐듯 우리가 금광을 발견하러 이제 나서는 그런 사람들처럼 지혜를 이제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여기 지혜자 솔로몬이 인생을 여행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려고 하면 여기 출발하는 데가 있고 저쪽에 목적하는 데가 있습니다. 출발지가 있고 이제 목적지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 그걸 우리가 올바른 목적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올바른 목적지에 이제 도달하려고 하면 올바른 길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광주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그 길을 택하면 절대 부산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지,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하는 그런 길이 그 목적지에 우리를 데려가 줄 수 있는 그런 길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잠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도서출판 이제 디모데에서 나왔고, 미국의 홀만이라고 하는 남침내교 이제 출판사가 있는데, 그 남침내교 그 출판사에서 맥스 앤더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침례교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주 집필자가 돼서, 그래서 32권의 이런 그 주석을 가지고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이나 강의하실 수 있는 교수들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하게 해서 이게 책으로 내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잠언 이 안에 가서 보면 맥스 앤더스가 한 30개 정도로 잠언의 여러 가지 그 주제를 이제 분류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에 있는 그런 내용을 거의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맥스 앤더스가 여기 그 2장하고 3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것이 제가 보기에 아주 합리적이고, 내용이 이제 좋고, 또 들어가는 말,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이 좋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부분을 그의 책에서 이제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은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의 책을 읽고 또 제가 같이 이렇게 나누어야 될 그런 말씀들을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내용이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 않고 가능한 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역성경하고 또 우리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데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글을 가서 보면은 그 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샘 맥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샘 맥기를 화장하는 거, 화장은 이렇게 얼굴 화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을 태우는 거, 샘 맥기의 화장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영어로는 화장한다고 하는 영어로는 크리메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크리메이션 오브 샘 맥기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번역하시는 분이 아 맥기 MCGEE를 MGGEE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맥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 이제 그 사실 그 틀린 말이고 아 이것은 시입니다. 샘 맥기의 화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는 아 로버트 서비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1874년에서부터 1958년까지 살았던 아 시인인데 이 사람이 써놓은 시의 제목이 샘 맥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화장하는 것. 그래서 샘 맥기의 화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을 찾기 위해서 알래스카에서 샘 맥기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그의 동료 캡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겪었던 그 괴로움, 추위, 그리고 상실감, 그리고 외로움 등을 절실하게 이제 그려내고 있는 그런 시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가서 이제 찾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100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 100개의 시 가운데 순위별로 했을 때 41번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시, 또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시가 여기 샘 맥기의 화장이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아, 이 시는 알래스카주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아, 그려지고 있어요. 알래스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49번째 이제 주입니다. 1867년에 러시아가 이제 재정 위기를 겪게 되니까 원래 그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을 이제 미국에 이제 팔게 됩니다. 말 그대로 헐값으로 알래스카를 이제 팔게 됐죠. 동토의 땅이고 그 안에 뭐가 있겠냐고 이제 팔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30년이 지나서 1897년에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드러시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을 찾아서 알래스카는 저 북쪽에 엄청 추운데 있는 그러한 그 지역이잖아요. 미국은 땅이 워낙 넓잖아요. 뭐 캘리포니아니 뭐 플로리다니 이런데 굉장히 여름철에도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 다 금을 찾아서 알래스카로 가는 그 같은 골드러시가 1897년에 이제 알래스카에서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알래스카에 갔다가 금을 찾으려고 하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여기 샘 맥기의 화장이라고 하는 그런 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시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의 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한밤중에 태양 아래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저 알래스카 저쪽에 가면은 밤 10시, 11시까지 여름철에는 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되고 밤에는 거의 한 20시간 정도가 어둡고 이렇게 이제 알래스카라는 데가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태양이라고 하는 건 여름철 같으면은 여름철에 저녁 10시가 돼도 태양이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금광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 시를 이제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극으로 가는 길목마다 기이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 뜨거운 피까지 싸늘하게 얼어붙게 하는 그런 이야기다. 북극성이 이상한 빛을 발하던 날, 그 중에서 가장 괴이한 일이 그날 밤 레바지 호수에서 일어났다. 나는 여기 캡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 친구 샘 맥기를 화장하던 그날이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시가 이제 쭉 이렇게 산문처럼 되어 있는 그런 시 같아요. 샘은 따뜻한 남부의 테네시 출신이어서 추위를 너무나 싫어했다. 오직 금광에 대한 소망만이 그가 알래스카에서 금을 찾아다니는 고통스러운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유일한 힘이었다. 극한의 상황은 그를 짓눌렀고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은 현실로 나타났다. 그는 서서히 얼어 죽어갔다. 그의 동료였던 캡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하였다. 아, 그가 너무 진지해서 난 도저히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지독히도 추운 날이구나. 너무나 추워서 뼛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아. 그렇지만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내가 끔찍이도 싫어하는 것은 얼음으로 된 무덤 속에서 영원히 묻히는 거야. 그래서 자네에게 내 목숨을 걸고 간절히 부탁하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시신을 화장해 주게. 그래서 그의 절친한 동료였던 캡은 샘의 시신을 썰매에 싣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그를 화장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갔다. 그는 마침내 얼어붙은 호수에서 반쯤 잠겨있는 오래된 증기선을 발견하였다. 캡은 증기선의 보일러실 안에서 몇 개의 나무 판자를 쌓아놓고 샘의 시신에 불을 붙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밖으로 나와 잠시 주변을 정처 없이 걸었고 그런 다음 다시 돌아와 화장이 완전히 끝났는지를 확인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보일러실의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샘의 잔자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샘은 싸늘하면서도 고요히 앉아있었다. 엄청나게 피어오르는 불길 한가운데서 말이다. 그는 멀리서도 발견할 수 있는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이제 문 좀 닫아줄게. 여긴 아주 따뜻한 걸. 하지만 아직도 나는 너무나 두려워. 자네가 나를 세찬 추위 속으로 이끌어낼까 봐 말이야. 내가 테네시의 그 풍요로웠던 자주나무 그 밑을 떠난 이후로 이렇게 따뜻하게 있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군.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제 이 시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로버트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 시에 담긴 사상은 매우 풍자적인 건데 이와 같은 허탈한 조롱 속에서 우리는 알래스카에서 금을 찾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었는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 추운 곳, 수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는 그 알래스카, 거기에 이제 금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대가를 치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비상식적인 대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금을 찾는 노력은 많은 경우 전혀 소득이 없었고 결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부터 한 100년, 130년 전에 알래스카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 이런 일들 이렇게 저희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잠언 2장과 그 다음에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만일 우리가 동일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노력으로 지혜를 찾아 나선다면 알래스카 금광을 찾아 나선 그런 사람들처럼 열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헌신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책에서 지혜를 발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그걸 발견할 수 있다. 솔로몬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발견했던 금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지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거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잠언 2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 2장을 통해서는 지혜를 어떻게 찾아야 되고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런 걸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잠언 그 뒤 3장의 몇 절에서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요약을 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 2장을 읽었는데 잠언 2장은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핵심 아이디어는 우리가 지혜를 꾸준히 찾고 계속해서 찾으면 분명히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지혜를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재앙들을 피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잠언 2장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핵심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아마 자기 아들 가운데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말씀드린 대로 1,000명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을 낳았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한 명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르호보암을 향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장 8절부터 시작해서 2장 1절, 3장 2절 이렇게 나가면서 잠언에만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그마치 23번이 나옵니다. 23번.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 기술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본인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는 그런 그 간절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를 자그마치 23번이나 잠언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에는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세 부류의 존재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1절에서 9절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 다음에 10절에서 19절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자들과 함께 이제 걸어가는 것, 그 다음에 20에서 22절에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자들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고 또 의로운 자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2장에 이제 함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 2장은 말씀드린 대로 22절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이제 9절에는 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이제 나와 있고 10절에서 이제 22절에는 지혜를 얻게 됐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이 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장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다. 우리가 뭘 할 때 집중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를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아서 인생을 예술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작심을 하고 그 지혜를 구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지혜를 발견하면 그러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나쁜 길로 이끄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자들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가 있고, 또 자기 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젊을 때 낯선 여자, 쉽게 얘기하면 창녀나 음녀와 같은 이와 같은 여인에게 빠지면 그럼 인생을 이제 완전히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과 악한 여인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그런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의 종착지가 어딘지를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지혜를 갖게 되면 그럼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이와 같은 목적지에 이제 우리가 도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절 한절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가서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우리는 그냥 쭉 연결이 되는 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를 가서 보시면 2장 1절에 my son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f가 나옵니다. 뭐 하면, 그렇죠? 그 if가 1절하고 2절까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가서 보면 또 if가 나와요. 참으로 yes,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if, 참으로 지식을 구하려고 부르짖으며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면, 이렇게 if가 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 또 if가 나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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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 맨 마지막에 뭐하면, 이렇게 if를 한 번밖에 넣을 수가 없는데 영어나 이제 히브리말로 가서 보면은 그럼 if가 1절에 한번 나오고 3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이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에서 2절 여기 가서 보면은 솔로몬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 지혜, 지혜가 우리에게 이제 가져다 줄 놀라운 복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2장 1절에서 4절에서 그는 이런 지혜가 가져다 줄 복을 누리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그래야 우리가 그 지혜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if, 만일 뭐 한다면, 그거는 지혜를 구하는 자는 지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말씀, 그 지혜를 그저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의를 집중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receive라는 단어가 나오고,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두기를 원하여, 감추어둔다,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쏟아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할 때 솔로몬의 어떤 간절한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지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격려의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말들을 받아라, 그것을 마음속에 감추어둬라, 그렇죠,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마음에 이런 것들을 숨겨두라고 지금 솔로몬이 어느 면에서 아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지혜를 얻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그걸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지식을 구하려고 부르짖으며 지식 있다고 하는 그런 데가 있으면 가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어떤 사람이 귀한 그런 명철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걸 찾기 위해서 그걸 달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의미의 지금 단어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잘못해서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도움을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구하기 위해서 외치고 찾고 부르짖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소리쳐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간절히 원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예술적으로 지혜롭게 살 수 있다고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4절에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이런 걸 찾기 위해 정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예술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옛날에 뭐 소풍 가거나 이럴 때 보물 찾기 한다 그런 거 별거 아닌 건데도 그 보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여기 이제 오늘 이 잠언 강의 이제 시작하면서 샘 맥기의 화장이란 그런 그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알래스카의 그 추운 데 가서 그 금광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 한 번도 그런 데서 살아보지 않았던 저 남부지방의 따뜻한 데서만 살던 사람도 금을 찾기 위해서 그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 가서 결국 금도 찾지 못하고 얼어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금을 찾기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그때야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에게 쑥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노력이 이렇게 축적이 될 때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오묘한 그런 진리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다 이루고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걸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거다. 그 내용이 2장 5절에서 이제 8절까지 나와 있고, 둘째는 이걸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인생을 하나님 원하신 그런 방향으로 예술적으로 살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때,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는다. 여기 잠언 1장 7절 가서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아는 것이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존재라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 얼마나 미약한 것을 더 알게 돼서 하나님과 나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열심히 지혜와 명철을 저와 여러분이 찾으려고 노력할 때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절에서 이제 8절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명철을 찾게 될 때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이제 닥치느냐.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고 올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며 판단의 공의의 행로들을 지키시고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해 주신다.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 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 올바르게 걷는 자들, 또 이런 그 성도들의 길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가서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될 때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을 깨닫고 참으로 모든 선한 행로들을 깨달을 수 있다고 지혜를 얻게 될 때 유익에 대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의라고 하는 건 righteousness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단의 공의는 여기 지금 아들이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판단을 올바르게 하는 거거든요.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정의롭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면 해야 될 그런 일이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될 때 판단을 공의롭게 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다, 똑바르다, 이걸 의미하는 그런 단어에서 이제 나온 건데, 다시 말해 우리가 공명정대하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이제 11절 가서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10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18절 여기까지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함정을 파놓는 그런 자들이 우리 인생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 분별과 명철이 하는 일이다.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시편과 그 다음에 잠언 이거 설명을 하면서 히브리 말은 똑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 분별하고 명철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을 연거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존하는 게 뭐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시를 쓰거나 히브리 사람들이 지혜 문학을 쓸 때 사용하는 그런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분별과 명철이 같은 말이고 보존과 보호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별이 있고 그 다음에 명철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악한 자들 또 여러 가지 악한 상황에서 보호와 보존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2장 12절 가서 보면 악한 자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한 자에게서 너를 구출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젊은이들 자기 아들에게 지금 이 말을 주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이 두 가지 위험에 늘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하나는 이제 악한 자들 만나는 거, 그게 이제 그 내용이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고, 다른 하나는 젊을 때 혈기가 왕성할 때 유혹하는 여자를 만나서 간음하거나 음란한 그런 일을 해서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보호장치가 16에서 이제 19절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될 때 이 지혜를 통해서 이러한 자들을 피할 수 있다고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는 2장 13절에서 이제 15절에는 이 악한 자들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가서 보니까 그들은 올바른 행로들을 떠나 어둠의 길들로 걷고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사악한 자의 비뚤어진 것을 즐거워하나니 그들의 길들은 굽었고 그들은 자기 행로들에서 비뚤어졌다. 여러분 요 근래에 정말 뭐 요새 대통령 무슨 선거를 한다 그래서 여러 후보들이 나오고 하는데 정말 일반 사람들도 훨씬 못하잖아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다 악한 일들에 매몰이돼 있는 그런 사람들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의 명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정말 뭐 아들 문제, 뭐 처가 문제, 뭐 여기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 세상이 마지막이다 아니면 이 세상이 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뭐 어떤 이런 것들 생각 때문에 그들의 모든 길들이 굽어진 거예요. 그렇죠. 왜곡이 된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귀, 영화, 그렇죠. 이런 걸 누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결국 여기 와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밝히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걸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 인간의 눈에 드러나는 건데 나중에 그렇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할 때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드러날 때는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보상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심판, 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우리의 의도와 동기까지가 다 드러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정말 우리의 길들이 굽은 길인가 아닌가 하는 거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 정말 이번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날들이 악한 이러한 때가 되긴 됐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추악하구나. 그런데 또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만큼은 악하지 않아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엔 그 정도로 악한, 그 이상으로 악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데서 구출해준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16절 이제 가서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죄악, 그 간음하는 거, 음행에 빠지는 거거든요. 또 지혜가 너를 낯선 여자에게서, 그 자기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여자에게서 구출할 터인데 그녀는 자기의 젊은 시절 안내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있느니라. 근데 이 여자에게 빠져서 간음하고 그 다음에 음행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그녀의 집은 사망으로 기울고 그녀의 행로들은 죽은 자들에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19절 가서 보면 그녀에게 가는 자들은 음행에 빠지고 간음에 빠진 이런 자들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들은 생명의 행로들을 붙들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음행에 빠지거나 그 다음에 악한 일에 빠지면 안 된다고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 여자가 악한 자들 다음으로 인생에서 젊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해악이고 위험이다.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에서 젊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낯선 여자라고 그랬어요. 낯선 여자라고 이야기한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1차적인 의미는 유대인이 아는 이방 여자, 가나안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이제 하면 되고 어쨌든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규례와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여인을 지금 낯선 여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는 외모를 가지고 이게 젊은이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첨하는 말로 유혹을 한다고 지금 16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첨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부추기는 이런 그 말을 가지고 순진한 남자들을 유혹을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2장 17절 가서 보니까 이 여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젊은 시절 안내자를 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버리고 이혼한 그런 여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그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여인, 이런 여인이 이런 젊은 남자를 유혹을 해서 그래서 간음하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을 죽음의 파멸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가서 보니까 음녀의 집은 말 그대로 죽음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성경은 구덩이로 내려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덩이. 구덩이가 파멸이 되고 멸망이 되고 죽는 자들이 가는 그런 장소로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2장 20에서 22절은 지혜를 찾는 자들의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로써 내가 선한 자들의 길로 걸으며 의로운 자들의 행로를 지키리니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이제 구하게 되면 그러면 선한 자들의 길로 걷고 의로운 자들의 행로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올바른 자들이 땅에 거할 것이며 완전한 자들이 그 안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 때 이 땅에서 의로운 자로 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남을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사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범법자들은 땅에서 뿌리째 뽑힌다고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또 하나님의 명철을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훈계를 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장은 이 정도로 하고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혜의 가치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을 이제 벌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나온 무슨 대선 후보들이나 가서 보면 다 돈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다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아마 영화 부귀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런 돈이나 재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부귀와 재물, 영화 이런 것들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다음 하나님의 명철을 가지게 되면 그거 이상이 행복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온 우주 공간을 창조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보시고 여기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그 창조 세계, 창조물들 한번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는가. 그거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도 그렇게 만드시고 바다도 그렇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러면 나무들 보면 야, 이게 나무가 저 녹색 저 나무가 없으면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할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고속도로나 이렇게 갈 때 산이 있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무슨 광경일까 이게? 이런 참담하고 황폐한 그런 광경이 어디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녹색으로, 그래서 녹색으로 우리 눈에 정말 거슬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 녹색으로 나무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철이다. 이런 그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될 때 사람이 이렇게 탐구하는 아니면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재물이라든지 부귀영화 이거 이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장 13절 가서 보니까 지혜를 찾는 사람과 명철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잠언을 공부하면서 처음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가면 팔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영이 가라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 복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그거를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잠언에도 여덟 가지 복이 있습니다. 예, 행복하다, 아니면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잠언에 여덟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3장 12절, 13절, 8장 32절, 그 다음에 34절, 그 다음 14장 21절, 16장 20절, 20장 7절, 28장 14절, 29장 18절 이런 데 가서 보면 행복하다,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요 부분은 이 노트를 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테니까 잠언의 팔복이 뭔가 하는 거를 나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가지 복이 이 잠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행복하다고 여긴 표현이 돼 있고 해피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번역이 돼 있고 blessed 그래서 복이 있다는 그런 말로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냐? 지혜를 찾는 사람과 명철을 얻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지혜를 찾는 사람과 명철을 얻는 사람,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기술, 그렇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거, 그렇죠? 이거를 찾고 얻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이 말은 이 부분에 이제 결론 부분이 3장 18절인데 18절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다.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지금 성경에 여러 차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장 14절 15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행복하냐? 이는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함으로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 지금 솔로몬은 상인이 무언가를 거래하면 거기서 이득이 생기잖아요. 근데 상인이 물건을 거래하는 것 그 이상으로 지혜를 거래하기 위해서, 근데 특히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취득할 때 가장 큰 유익과 이윤을 얻게 될 것이냐,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을 취득하고 은을 취득하고 루비를 취득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잠언의 그 기자 솔로몬은 뭘 이야기하냐, 명철과 지혜를, 그걸 취득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루비나 보석으로 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사람에게 가져다 준다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6절 가서 보니까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이 있고 지혜를 추구하면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의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다.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면 다른 것들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 가서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많은 돈을 주십시오 이런 거 구하지 않았잖아요. 뭘 구했어요? 이 백성을 올바로 치리하기 위해서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하는 거. 그 당시에 솔로몬이 약 70세를 살았는데 그 당시에 70세를 사는 거는 굉장히 큰 복이었어요. 지금식으로 아마 100살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그렇게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왕이 없잖아요. 솔로몬 자신이 그런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자기 아들에게도 똑같은 걸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구하면 나머지 것들이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지혜의 길들은 기쁨의 길들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갖게 될 때 기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평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평은 샬롬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우리 뭐 굿모닝, 영어로 굿모닝, 굿애프터눈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 그냥 만나면 무조건 샬롬하고 인사를 하거든요. 화평하냐 평안하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평안과 화평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요새 코로나19 이게 뭐 또 막 확산이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러한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그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8절에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의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 9절에 이제 처음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이제 생명나무가 맨 끝에 나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혜를 찾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해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장수하게 많은 재물과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사용하면 장수하는 것과 같은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3장 19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걸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돼 있는데 그 말씀으로 만드셨을 때 사용한 게 뭐냐? 지혜와 그 다음에 명철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명철로 하늘들을 굳게 세우셨으며 그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기품들이 터져 올라왔고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물들이 한 군데로 모이락으로 이렇게 되면서 기품들이 터져 오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묘사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노아의 홍수 때 기품들이 터졌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이 어떤 것들을 파괴하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창조해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름들이 이슬을 내린다. 그럼 어떻게 잔잔하게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밤에 이렇게 이슬이 생기잖아요. 새벽에 이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공기 중에 떠있는 조금 있는 그런 그 수증기 이런 것들이 이게 이슬이 맺히는 거거든요. 잔잔하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철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잔잔하게 화평을 가져주는 그런 일도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21절에 내 아들아 그것들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키라고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내 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은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역성경이나 이제 다른 데 가서 보시면 내 목의 장식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식. 근데 킹제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은혜가 돼야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히브리 말이 은혜입니다. 그거를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장식이라고 그랬냐? 여러분 한번 잠언 1장 9절 한번 가서 보시죠. 가서 보면 1장 8절부터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된다는 거예요. 목에 사슬, 사슬이라는 게 뭐냐? 금사슬 이런 사슬이 되니까 이게 장식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1장 9절에 나와 있는 은혜의 장식이 되고 목의 사슬이 되는 거는 육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부귀 영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지금 여기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한번 가서 볼게요. 3장에는 그것들이 내 혼의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내 목에 은혜가 된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 혼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에 은혜가 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는 그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사슬이나 장식이나 이런 걸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이런 학자들이 예, 잠언 1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요거를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원어 자체를 변개를 시켜갖고 그래서 여기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장식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 나와 있는 거는 육신적인 그와 같은 영화와 부귀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목에 은혜가 된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킹잼 성경의 역자들이 있는 그대로 은혜라고 지금 이 말씀을 번역을 하고 있는 게 참 너무나 멋있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3장 23절 가서 보니까 그러면 내가 내 길에서 안전히 걸을 것이며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아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자들 그 다음에 악한 음녀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될 때 24절에 내가 누울 때 무서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참으로 내가 누우면 내 잠이 달리라. 우리 시편이나 그 다음에 잠언 가서 보면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 때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누울 때 잠이 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잠을 누우면 여러분 저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잠 못 자는 그런 병에 걸렸었는데 잠이 안 오면 너무 힘이 들어요. 진짜 힘이 듭니다. 잠을 자야 되겠다 자야 되겠다 하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 누우면 잠자는 게 그게 엄청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철과 지혜를 갖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악한 자들의 이와 같은 흉계, 계략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예,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지난 몇 년 동안 괴롭히는 그런 자들이 있어갖고 좀 저도 이제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그래도 잘 잤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잠을 잘 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거 별로 없더라고요. 요새는 사실 그래요. 걸려두고 하나님의 은혜지 어떻게 우리가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지냅니다. 정말 거의 뭐 여기에 걸린다 안 걸린다 이런 생각 자체가 하루 종일 살면서 없어요. 이거 걸린다 안 걸린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걸려도 하나님의 은혜고 걸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가서 이제 평안하게 이제 눕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 다음에 명철을 갖게 될 때 악한 일들에서 벗어나게 돼 악한 자들에게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잠을 잘 수 있다고 아들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사악한 자들의 황폐하게 하는 일이 올 때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코로나19 이런 게 엄습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확신이 되심으로 내 발을 지켜 거기에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재난과 역경과 어려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눈을 통해서 본 그 인생이 무엇인가 이걸 좀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딱 돼가지고 이 백성을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다스릴까? 제가 요새 이런 생각 좀 많이 합니다. 왜 저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을 할까? 그런 생각 엄청 많이 합니다. 이거 말 그대로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는 거예요.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와 같은 일이 그 앞에 닥친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서 지혜를 간구했거든요. 하나님 이 백성 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이 백성은 어떻게 제가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현명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1절에 가서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솔로몬이 지혜로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이 지혜를 더욱더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자기 아버지 인생을 솔로몬이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아버지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인생의 중반부가 넘어서 잘못해갖고 음욕에 빠지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이렇게 한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의 집안에 엄청나게 큰 비극이 발생해서 나중에는 자기 형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아버지의 그런 첩들을 데려다가, 그렇죠, 이 대낮에 그 사람들이 이제 강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이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는 탐욕과 정욕과 폭력의 그 파괴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눈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에 근거해서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인생의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기가 낳은 그런 아들, 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행복한 그런 삶을 이렇게 살기를 그렇게 원해서 이렇게 해서 아주 간절하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그 이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던 그 솔로몬 자신도 말년에 가갖고는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갖고,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더 악한 일을 이렇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그런 그 악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이미 지혜의 대왕이 다 이걸 경험을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고, 예, 그래서 내가 빠졌던 이와 같은 그 어리석음, 내 아버지가 빠졌던 이런 어리석음, 이런 데 빠지지 말라고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다. 어떻게,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아들아, 르호보암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그 동사들의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어요. 내 말들을 받아라, 영어로 receive 해라, 감추어둬라, 간직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귀를 기울여라, 거기에다 마음을 둬라, 소리를 질러서 그걸 불러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 구하고 보물을 찾듯이 그걸 찾으라고. 여러분 가서 한번 이렇게 남아있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 아들에게 이런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마 이렇게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발 부탁하니 너의 인생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말을 들어라. 왜 그래요? 내가 이미 다 경험해봤다. 내 아버지 다윗이 다 이미 경험한 거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다. 그렇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선배들이 다 경험해본 여기에 또 빠져들면 안 된다고 이 솔로몬이 간절하게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알래스카의 금광을 찾으러 나선 그런 사람들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알래스카까지 가서 굶어 죽고 추위로 죽고, 그렇죠? 이렇게 죽으면서도 그 금을 찾아보겠다는 그 일념 하나 가지고, 그렇죠? 모든 걸 다 버리고 알래스카로 간 거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 지혜와 명철이 저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악한 자들,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악한 여자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서 안전하고 그 다음에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혜와 명철,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할 날이 있다는 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부탁하고 어디 가든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거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런 삶을 살라고 그거 하나만을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부탁을 하고, 예, 늘 어디서는 그걸 강조를 했거든요. 제가 써놓은 편지, 이메일 이런 거 가서 보면 늘 그 얘기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예.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는 마찬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 이걸 지금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그마치 스물 몇 번이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에게 간청을 하는데, 재밌는 게 뭐예요? 그 아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르호보암이 어떻게 또 딴 길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두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서 보면 르호보암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솔로몬은 구원을 받았는데 르호보암 구원을 못 받은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혜의 대왕이 아들을 낳았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수십 번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잠언의 말씀을 주는데 그 아들이 딴 길로 나가갖고 그래서 구원받지도 못하는 그 지경이 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지혜자 솔로몬이 주신 말씀에 따라 정말 지혜와 명철을 보물을 찾듯이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